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과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그 능력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도 이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려면은 필히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고 또 예수님도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은 중요한 것은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게 먼저 중요한 그런 중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오지를 않죠. 또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을 즐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뭔가 좀 암울한 그런 이야기가 되기 십상이고 또 부정적인 이야기가 될 것이고 의도적으로 이 죽음의 문제는 회피하려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뭐 얘기한 혹 누군가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은 뭐 그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분위기 깬다는 그런 눈총받기가 아마 십상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항상 모여서 얘기할 때에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한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아마 거의 없지 싶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죽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좀 무거운 주제로 그렇게 되어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였다 하면은 사실 얘기 나오는 것이 어떻게 죽을까? 뭐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살까? 이런 이야기로 넘치는 것이 우리들의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온통 그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을 뿐이지 이 죽는다는 것, 어떻게 죽을까? 이 죽는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그런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아예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잊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죽음이라는 걸 잊고 사는가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생의 맨 마지막에 일어날 문제로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는 살아있단 말이죠. 살아있으니까 나중에 내 인생이 다 하면은 그때 마지막 때 가가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죽음은 내 인생에서 일어날 최후의 일이다. 이렇게들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살아있는 생존의 문제가 더 급하고 더 필요한 그런 얘기지. 최후에 일어날 그 죽음의 문제를 지금부터 미리 생각을 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가. 어떤 이런 의식이 좀 우리에게 팽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물학적인 의미의 죽음을 의미하지는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린 자꾸 그 생물학적인 의미의 죽음, 심장이 먹고 우리 몸의 모든 기능이 멎어가지고 아예 움직이지 못하면 사망해버리는 이런 의미에서만 죽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이 죽음의 문제를 최후로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는다는 것을 그런 심장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 사망했다 이런 차원으로서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얘기예요. 창세기 보면은 선악과를 물으면은 정녕 죽으리라 그런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도 안 죽었어요. 물론 이 아담과 하와 결국 죽긴 죽었죠. 결국 죽긴 죽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인생을 다 마치고 죽는 그것은 그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징계 결과인 것입니다. 그 결과로 흙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죽은 것이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에 해당된 그건 그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지만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그 죽음은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죽음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제 흙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코에다가 불어넣었다. 이것을 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다가 숨을 푹 불어넣으니까 심장이 뛰더라. 그래가지고 살아 움직이더라.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살아있는 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에 인간이 참여하게 된 그 상태를 가리켜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을 어떻게 말하냐면은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된 인간이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그 생명 그 존재가 신이 빠져버리니까 단순히 육체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심장이 뛰어서 몸이 움직이는 그런 수준으로 되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상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아니한 상태. 이걸 가지고 죽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때 있을 일이 아니라 지금 이미 사람은 죽은 자로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은 겁니다. 다만 세상이 그런 걸 죽음으로 인정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내가 버젓이 살아가지고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움직이고 있는데 죽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세상이 이미 하나님의 신이 떠나 있는 이 세상이 죽음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만큼은 이 죽음에 처해 있다고 하는 인간의 그 실체를 좀 깨닫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 예수님의 부활도 다르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죽음을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생각하게 되면은 죽음은 우리 인생에서 맨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도 인생의 만 후에 내가 죽고 난 뒤에 일로 밀어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학적으로 죽은 인간이 다시 그 생물학적 기능이 되살아난 그런 부활로만 인식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옳다는 얘기죠. 해외 토픽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간혹 뭐 죽은 자가 살아났다. 뭐 그런 그 놀라운 기사가 있지 않습니까? 생물학적 기능이 다 멈췄는데. 그래서 의사들도 이건 죽은 사람이요. 이게 선언했는데 다시 신명이 끼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를 않아요. 그건 그냥 소생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렸는데 그걸 부활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건 소생입니다. 왜 부활이 아니냐면은 살았지만은 다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부활로는 말하지 아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신자에게 약속된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인생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을 인생의 마지막의 일로 자꾸 바라보기 때문에 지금에 난 살아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살았기 때문에 계속 살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쏟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 없다 그렇게 여겨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사는 문제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사는 문제와 덜 중요한 것이 되버리기 쉽상이죠. 난 살아야 된다는 것, 살아도 잘 살아야 한다는 것. 여기에 치우치다 보니까는 잘 사는 인생에 별로 도움되지 않냐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뒤처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고 오늘 우리들의 문제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땐 죽은 자고 사망에 빠져있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뭐가 중요한가를 우리가 바로 찾아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아무리 잘 살고 뛰어난 그런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간은 죽었다. 사망에 빠져있다. 이 단 한 방으로 모든 걸 다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에 거부하고 우리도 거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난 살아있습니다. 인생이 돈이 없고 실패하고 못 살면은 육체적, 심적으로 어떤 고통도 오고 또 돈 없는 그런 서름도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실감을 하게 되는데 믿음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다 없이 살아도 어떤 육체적, 심적인 고통이 오는 게 없어요. 내가 믿음을 떠나 있다 해가지고 서름 받는 거 이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가 자꾸 둔해지는 것입니다. 돈이 없는 아픔과 슬픔과 서름은 다 느끼고 실감으로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없는 아픔과 슬픔은 느끼질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는가? 그럼 평소부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간 인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평소부터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닌데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느냐는 겁니다. 돈이 없는 아픔과 슬픔을 얘기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없이 사는 것에 대한 아픔과 슬픔에 대해서는 너무나 둔한 자로 살아온 것이 우리가 아니었는가. 그 점을 먼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부활을 얘기해도 소용없는 짓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절이 바로 그런 수준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아픔과 슬픔은 둔해져 있으면서도 부활을 외치고 있더라 그 말이죠. 1절에 보면은 안식일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려고 왔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은 그들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으로 자기들 인생에서 사라져버린 그런 분은 아니었어요. 그들이 무덤을 찾아온 것이 예수님을 향한 정의였든 믿음이었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에 예수님 어쨌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없다는 것에 대한 슬픔과 아픔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아까 말한 대로 부활을 말하기 앞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냐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가지며 성경을 펼치고 예배하고 예수를 얘기하는데 과연 그런 우리들 마음에 내가 항상 말한 예수랑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주님을 두고서 예수를 얘기하고 주님을 말하냐 그 말이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 부활을 얘기한다는 것. 다시 말하자면 쓸데없는 짓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드려보는 거예요. 좀 정신 차리고 믿음에 더욱 각성하자는 그런 의미로 제가 이런 말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덤을 찾아온 여인에게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5절 보면은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곳을 보라. 사실 그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누워있을 자리지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누워있을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누워있다가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결국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죄로 인한 그 사망을 해결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세상에 뭘 가지고 죽음을, 그 사망을 해결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해결하신 거예요. 그게 부활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사건은 내가 죽은 후에 다시 살 것을 소생을 약속해주는 그런 부활사건이 아니라 죄에서 해방된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걸 말해주는 기쁨의 사건이라 그 말입니다. 그것부터 짚고 넘어가란 얘기예요.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는, 나를 자유로운 존재가 되게 했습니다는 것, 그 선언이 부활사건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이 어떤 우리의 어떤 감사와 기쁨으로 나에게 다가오지 아니한다면은 그 이유는 죄에 갇혀 죽음에 헤어날 수 없는 나의 그 본질적인 모습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살았다고 하지만은 실상은 죽어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가져다 준 그 자유와 생명, 그 해방된 그 기쁨에 우리가 다가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무덤에 들어가는 것을 피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이상한 건 사람들이 무덤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무덤은 보통 그 산에 있잖아요. 저녁에 산길 가다가 무덤이 보이면은 무서움이 그 몰려오지 않습니까? 특히 공동묘지라는 것은 무서움의 대명사입니다. 귀신의 집합소 해가지고 공동묘지 그면 어떤 전설의 고향이 떠오르면서 그런 무서움이 이제 다가오자 말이죠.
근데 무덤에는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무덤이 무섭다는 것은 이 무덤이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죽음 자체를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 무덤에는 기쁨이 없어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무덤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도 기쁨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슬픔과 아픔만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왔단 말입니다. 비록 그들 마음에 예수님이 있다지라도 죽은 예수이기 때문에 그냥 슬픈 거예요. 그냥 아픈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왔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현장에서는 그 슬픔과 아픔이 사라지게 되고 대신 기쁨이 자리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의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8절에 나오거든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인들이 무덤에 와서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 그런 말을 들었고 무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기쁨이 있단 말이죠. 다시 사셨구나. 기쁨이에요. 근데 기쁨만 있으면 되는데 무서움은 또 왜 있는 겁니까? 그렇죠. 기쁨만 있으면 되는데 무서움은 또 왜 있는 거예요? 10절에서도 예수님은 여인들을 만나서 무서워 말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여인들의 그 무서움은 인간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가령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런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제가 뭐 지금 거의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제가 확인을 안 해서 거의란 말을 쓸 뿐이지 다 그럴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 내가 아는 답대로 사실 그 행동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답입니다. 답은 뻔히 알고 있는 불구하고 어떤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항상 내 속에 등장하더라도 말입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뭐냐면은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연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런 인간에게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면서 그 염려와 두려움과 그 아픔과 실망과 불평, 그런 것 속에서 결국 자기 백성을 기쁨과 평안을 맛볼 수 있는 길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와 고통과 슬픔, 실망, 그런 걸 사실 우리가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면 고통을 겪게 되고 힘든 일이 있으면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게 연약한 우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알게 하심으로써 기쁨이라는 걸 맛볼 수 있는 그런 길을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주님이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워 말라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으니까 염려하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쳐봐도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연약하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염려를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슬퍼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염려가 있을 때, 슬픔이 내 속에 가득 찰 때, 불평이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아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을 하시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그 두려움과 불평이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안을 내가 맛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자세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주를 내 속에 모시고 사는 삶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의 주를 내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자에게 중요한 것 감사라고 하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무덤이 내 전부일 수밖에 없었는데 내 인생이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세상 모든 걸 다 얻은 것보다 크다는 것, 그걸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한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죽음이 해결되었다고 하는 그 기쁨과 자유의 그 맛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와 기쁨을 얘기하면서도 은혜와 기쁨 우리의 삶에서 발산이 되고 증거되는 그 무엇인가가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나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것. 그게 내 속에 그 부활한 주를 모시고 살아가는 기쁨과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나라는 존재를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것. 항상 그런 유혹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사람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이 사로잡히지 아니했다는 것 증거로 오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가 붙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가 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대신 내가 귀한 존재로 내 속에 자리하게 되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러니 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자랑되기를 원하고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더 잘난 자로 살고 싶어하는 항상 그런 유혹 속에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부활하셔서 여인들에게 갈릴리에 가서 만나자 그걸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것은 억울한 그런 죽음이죠. 또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온갖 초롱 무시 다 받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다시 살았단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억울하게 죽었고 조롱을 당해 죽었고 근데 다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를 찾아가겠냐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본심을 가지고서 우리 같으면 나를 그렇게 핍박했던 그들을 찾아가가지고 반드시 나타날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아니했던 사람들, 조롱했던 그런 사람들, 무시했던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면서 봐라, 내가 부활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이제 증거됐지 않느냐. 이렇게 자기를 증명하고 그들을 누리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일에는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는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그 갈릴리에 쉽게 말 우리가 얘기한 비전이라는 것이 없는 곳, 그게 갈릴리예요. 교회가 말한 비전이 없는 곳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복음을 외친 곳입니다. 그곳에 제자를 만나신다는 것은 제자들이 할 일이 주님이 외친 복음을 그대로 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게 너희 할 일이다. 제자들이 다른 비전은 필요 없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외치는 것, 그냥 주를 증거하는 것, 이것이 제자들 비전으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났고 또 믿는 신자라면 우리의 비전도 교회의 비전도 주님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만 두면 되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어떤 교회의 성장이라든가 우리가 뭐 몇 교회로 만들고 몇 가정 만들고 몇 나라 선교하고 이런 것을 교회 비전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비전이란 것들은 부활한 예수를 자랑을 하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비전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을 하고 교회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비전으로 뭉쳐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니라 교회가 목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비전이라면 오직 예수님만, 부활한 그 주님만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 비전이 되어야 돼요. 은속교회가 귀하겠습니까? 주님이 귀하겠습니까? 은속교회가 높여져야 됩니까? 부활의 주님 높아져야 됩니까? 답은 뻔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들 마음에 주님이 없고 주를 말하되 부활의 그 주님이 나의 귀하신 분으로 자리하지 않고 있다면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나밖에 없고 교회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그러한 말만 우리가 내뱉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무덤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지 못한 자의 모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의 귀하신 분일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사망의 죄함 우리에게 모든 죄를 다 해결했고 용서하셨다는 것,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처한 우리로서는 예수님이 가장 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께 기쁨과 감사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무덤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에서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본질적 모습에서 부활의 주를 여러분이 바라보심으로써 그 부활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으로 가장 높으신 분으로 그렇게 자리하고 여러분의 마음 또한 예수님을 가장 귀한 분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주를 진심으로 만났고 그 주를 그 속에 두고 살아가는 신자라 이렇게 일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라는 것이 장차 죽은 후에 자신을 살린다고 하는 그런 부활만 여러분이 꿈꾸지 마시고 이미 죄 가운데 죽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 주님의 자유하심, 그 존재의 가벼움, 그걸 좀 주님 부활 안에서 맛볼 수 있고 그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무덤이 우리 인생의 종착역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셔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그 생명의 나라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그 무엇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우리 주님 안에 몽땅 해결되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부활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자유함과 해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옵시고 아무쪼록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귀하고 높으신 분으로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연약함 때문에 염려와 두려움과 또한 걱정이 있달지라도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이끄시사 결국 기쁨이 있는 소망이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